5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한분한 분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낮이 짧아진 걸 느끼게 되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낮에는 높고 푸른 하늘, 맑은 하늘을 보게 되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멋진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차산자락에 있는 워커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나무를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진 은행잎과 빨갛게 타오르는 단풍잎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또 나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도 있죠. 푸르름을 자랑하던 메타세콰이어가 이제 가을이 되면서 잎이 갈색으로 바뀌게 되고 또그 잎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면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메타세콰이어 잎들이 다 떨어지면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은 모습들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른 잎을 그렇게 자랑하던 메타세콰이어가 잎을 다 떨구고 가지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남겨진 것처럼 제 모습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를 포장해 주던 그런 직함들을 하나 둘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선 한 인간으로서, 한 피조물로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정작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시금석이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무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집안의 습기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습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할수 있습니다. 제습기 계기판에 숫자를 보고 나서야 우리 집안에 엄청나게 많은 습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또 가득 찬 물통의 물을 보고 나서야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습기가 있는지를 알아채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있죠. 옷에 곰팡이가 난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벽지가 새카맣게 변하고 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때 늦은 후회를 하면서 제습기를 돌리고 물 먹는 하마를 돌리고 그렇게 습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대조해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크게 이렇게 함께 놓고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모세는 소명을 받고 마른 나무 지팡이를 능력의 도구로 받게 되고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교육 도구로 사용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모두 다 나무가 등장하고 있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늘 지팡이로 쓰던 그런 막대기, 나무 막대기가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종류도 모양도 쓰임새도 모두 다 달랐지만 오늘은 이 나무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무에 주목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살펴볼 것은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입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이집트 내 백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된다고 하나님께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장면, 거기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다가갔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고 성전에 갔다 나올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보고하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랐다 하는 것. 이 본문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그렇게 답답하시고 급하셔서 아직 때가 되지도 않은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만들었을까? 저는 한동안 이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말씀하신 하나님 그 본문을 읽다가 출애굽기 4장 본문을 함께 읽다가 나름 이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4장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화를 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시며 저주하셨는지, 그 이후에 나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입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사내 아이가 생명을 건짐을 받고 목숨을 건지고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인생의 3분의 1을 왕자로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쫓기는 신사가 되었지만 미디안 광야로 피해서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산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 스스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은혜를 입지 않은 것처럼 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었죠. 이집트의 왕자와 양치기를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죠.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끊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나 한 건가 의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낸 40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4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살아가던 삶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광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몸으로 지형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리더로서 그 지역 인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마침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했던 것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자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합니다. 다시 그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을 지팡이로 다시 변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무 막대기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표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고쳐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할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못 가겠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 입이 뻣뻣하다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4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입씨름하고 있는 거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하나님을 화나게 할 정도로 말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과 대화하다가 화가 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하다가요. 논쟁이 되고요. 논쟁을 진행하는데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부모의 말을 따지기 시작하면 막 화가 납니다. 지금 마치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그렇게 실갱이를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면 가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 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아론이 함께 할 거라고 겁먹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모세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순종도 순종이지만 그 순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무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나무 막대기인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나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라면 돌들도 나무 막대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능력의 도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무 막대기와 같이 별 볼일 없고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게 주목하기보다 나무 막대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간혹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들에게 뒤따르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 받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은혜에 응답하면서 사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따르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삶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에 응답하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너무나 더디게 진행될 때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하게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마르게 하신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면 좀 당황스럽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나무 가까이 가셔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친절하게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냐면,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아직 제철이 아니라고,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지? 우물가에 와서 숭늉을 찾는 것도 유분수지 왜 나한테 열매를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아직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마치 모세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테니 나를 보내봐요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당연하고도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때에 필요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무화과의 잘못인 거죠. 이파리만 무성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 이것은 과일나무로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나무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내는 것이 존재 이유일 텐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화과 열매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와 공감이 되어서 너무하신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너무하시네. 왜 때도 안 된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모세의 삶과 비교해 보면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박하실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마른 나무도 싹이 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에게 을민해를 베푸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되지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저주를 내리셔서 왜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잎만 무성한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잎만 살아있는 모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람의 이 입하고요, 나무의 이파리하고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잎만 무성해서는, 잎만 살아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와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보다는 차라리 죽어있는 나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이기 쉽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할 수 없다고 항변해 보지만 결국은 입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론을 붙여주시고 마른 나무 지팡이를 붙여주셨을 때,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셨을 때 모세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을 때,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교육 보조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잎만 무성한 나무나 잎만 살아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쓰시기에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역시도 자아가 죽어버리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죠.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자아가 죽어진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혹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습니다. 열매를 돌릴 수 없었던 무화과 열매 나무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다음에 사용하신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보조 재료로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매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과일을 먹기 위해서 하우스에서 재배하기도 하고 또 저장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꺼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아직은 애가 어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아직은 대학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또 아직은 취직을 하지 못했으니까 취직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해보기도 합니다. 또는 결혼하고 나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금은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이 된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핑계되기 바쁩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간표를 놓고 보면 열매 맺을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좀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나무를 주인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에이블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에이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사용 가능한 사람, 영어로는 available한 사람을 쓰십니다. 에이블한 사람이 아니고 available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과 입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